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배로우신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발단은 누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미워해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가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감정이 안 좋게 변했다고 해서 결혼의 신성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서 세우신 질서 중에서 가장 고귀하며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순결함을 깨면 이건 신성 모독에 걸립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조직을 출범시키셨습니다. 이 가정을 소중히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 이 가정의 질서를 깨면은 벌을 받습니다. 14절 우리 15절을 보십시오.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라. 여기서 처녀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첫날 밤에 첫 관계를 가질 때 처녀성의 파괴로 인해서 혈흔이 생긴 자리 옷입니다. 이 혈흔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이 처녀임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잘 보존해야 했는데 이 처녀의 부모가 남편이 나중에 터무니없는 누명을 딸에게 뒤집어 씌울 경우를 대비해서 처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처녀임 표를 반드시 확보해 두었다가 이런 사고가 터지면 성문의 장로들에게 보여줘서 이 딸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결혼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가정의 것이에요. 부모가 딸이 결혼한 뒤에도 이 딸을 향한 이런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19절에 보니까 남편의 비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남편이 아내가 처녀임이 확실한데도 처녀가 아니라고 거짓말로 누명을 세워서 이혼을 하려고 했을 경우 장로들이 그를 단호하게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무고하게 아내를 비방한 자에게는 공개적으로 태형에 처해졌는데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태형이 심할 때는 최고 39대까지 때립니다. 등에다가 때리기 때문에 이거 맞다가 죽기도 하는 엄청난 벌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때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처녀를 유혹해서 욕보인 자가 치르는 벌금의 두 배에 해당됩니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해야 된다. 19절에 나오죠. 아내가 아무리 미울지라도 아내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남편 된 자는 아내를 평생 부양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집니다. 이는 본인의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 제도가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처녀인 표가 없을 경우 실제로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던 것이 드러날 경우 아주 혹독한 처벌을 당했습니다. 21절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에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다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다른 남자와 이 관계를 가졌음을 뜻합니다. 그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10계명, 7계명인 간음죄를 저질렀고 남편 된 사람을 속이고 부모를 기만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자를 죽입니다. 결혼 전에 저지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가정 질서의 파괴로 보셨던 거예요. 남자들에게도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지침이 있었어요.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미혼남이든지 유부남이든지 불문하고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간음죄로 처형하는데 이것도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 사람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아주 뭐 끔찍한 일이죠. 이것을 다 지켜보게 한 것은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간음죄를 하나님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과 죄가를 모두가 앞에서 밝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돌을 던져서 공개 처형시켰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저께까지 이웃사촌으로 지내던 사람들인데 이걸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런 죄악이 번지는 것을 경고하고 예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무서운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던 철저한 유교 문화의 한국이 한 세대만에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세계화의 물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요즘 혼전 순결을 요구한다. 이거는 마치 뭐 구세대의 산물이고 촌스러움의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대들의 성경험도 날이 갈수록 증가 일로에 있어서 이제 성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나이든 유부남들과 10대 소녀들의 원조 교제가 사회 문제가 된 지는 이미 한참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통계로 우리나라 10대 말 30대 초반 여성들 인구가 600만인데 우리나라 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수가 150만을 넘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들어서는 러브호텔로 인해서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된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에서 손꼽아 줄 정도로 음란 영화를 많이 만드는 나라이며 러시아, 동유럽, 중국 등의 여성들을 국내로 들여와서 매춘업에 일삼는 조직들이 극성을 떠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인터넷 사이트는 음란 사이트입니다. 가정을 가진 남자, 여자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고 간통법이 폐지된 이후로 우리나라의 가정 파괴는 심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대학교에서 같이 플로우에 있던 미국 학생들 중에 반이 부모가 제 부모가 아니에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학교로 찾아오고 아빠의 여자친구가 찾아오고 이혼율이 30%, 40%를 넘었습니다. 정상적인 집에서 자란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자기들도 똑같아요. 결혼 전에 뭐 다 미국이 어떻게 되겠냐 그랬는데 요즘 한국이 똑같아요. 이혼율이 벌써 30%를 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 현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뭐라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십니다.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아내와 남편이 걸어가야 될 길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가만 보니까 건강한 가정을 일구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의 리더가 돼요. 가정을 깨는 사람들은 교회도 깨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의 정신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가정을 깨는 사람을 벌할 때 전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벌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체 교회를 좀먹기 때문이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 바로 성적 부도덕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라고 합니다. 너무 심했을 경우는 성만찬 하다가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한 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에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간이 아 이건 나만 죽으면 되니까 다른 몸의 지체들은 신경 꺼라 그럴 수 있어요? 간암 때문에 다 죽는데 우리의 암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가 아 나만 아프니까 다른 지체들은 신경 꺼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암이 걸리면 다 죽어요. 하나가 아프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토요일날 암만 바빠도 결혼 주례합니다. 결혼 주례하는 커플은 반드시 저희 아내가 3주 동안 결혼 예비학교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결혼 주례한 수백 쌍 중에 이혼한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 존주라고 결혼시켰는데 보니까 가치관은 부모의 가치관도 그렇고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 우리 교회가 이게 가정을 바로잡아야겠구나. 청년들 결혼할 때부터 이거 깨끗하게 가르쳐야겠구나.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심기 때문에 청년들이 건강한 부부간 가정관이 없이 성적인 순결함이 없이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사고치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위기구나.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생각하다가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을 출범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부부학교가 첫 번째 출범하게 될 거예요. 저는 부부학교 커리를 제가 다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짰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부학교에 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순결서약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시켜야 되고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들도 순결서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유혹의 달콤함을 강조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철저하게 숨겨요. 오래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메릴린 스트립이 주연한 메디슨 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골 아이오와주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한 중년의 유부녀가 우연히 그 마을에 들린 매력적인 사진사와 이렇게 로맨스에 빠지는 얘기를 아주 멋있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이 대부분의 요즘 TV나 영화들이 이 불륜의 관계를 아주 그럴듯하게 매력적으로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순간은 달콤하지만 대가는 혹독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바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전과 후로 싹 나눠져요. 그토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이 남의 아내 바세바를 변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자기만 죽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자기의 충신도 우리아도 죽였죠. 그렇게 태어난 아기도 죽죠. 그때부터 다윗의 이복, 자식들 간에 형제끼리 피바람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아들한테도 반역당해서 이렇게 쫓겨나죠. 자기의 자식들 간에도 막 서로 가늠하고 죽이는 일들이 막 그 집안이 완전히 결단이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투자는 여러분이 자녀를 명문대 보내고 고급 과외 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가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만 애한테 보여줘도 여러분의 자식은 성공합니다.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모든 깨어진 결혼한 그 청년들의 문제는 다 부모한테서부터 시작돼요. 부모가 저질러버린 그 부도덕이 애들한테도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절대 괜찮지 않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압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도덕하게 살면 반드시 성령께서 견딜 수 없는 압박을 여러분한테 주세요. 회개할 때까지는 그게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도 그러고 나면 그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만난 뒤에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 그림자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죄냐고 물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평안함이 있는가 그것만 퀘션해 보면 돼요. 평안함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누라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큰 교회, 위대한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거야.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건강한 부부관계를 쌓아가야만 합니다. 마귀가 틈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는요, 남자가 매력적인 여자를 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에 틈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부부들은 권태기 이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세 40일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부부를 향한 사랑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부부간의 사랑이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화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권태기가 극복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성경적인 부부의 삶들이 우리에게 다 회복되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장난을 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부학교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앞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가지는 학교 프로그램도 저는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위한 결혼 예비교실에서 은혜 받는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구나. 이걸 깨끗하게 가르쳐야겠구나. 둘째, 유혹이 있는 상황을 미리 피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 나한테는 없어. 다윗이 무너질 수 있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도 평생 외부로 그렇게 설교 다니면서 꼭 나이 많은 남자 그 동역자들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호텔방에 절대 혼자 있지 않았어. 그렇게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남자분들 출장 가서 호텔방에서 TV 위에다가 자기 가족 사진 올려놓으세요.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직장 생활에서 익숙해진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음담패소를 교회에서 쉽게 해요. 걸리면 제가 가만두질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슬쩍 여러분에게 달라붙은 더럽고 음란한 언어를 버리세요.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이나 성가대 아우리치 연습 모임을 위해서 모일 때 배우자가 아닌 이성끼리 차 타지 마세요. 둘이서 차 타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끼리 신앙 상담해 주지 마세요. 아, 그 자매가 너무나 힘들어해서. 우리 교회 상담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30대 목사 때부터 절대 여성들을 신앙 상담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고가 그때 일어나거든요. 외부에서 만나거나 깊이 뭐 서로 전화로 대화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행동 지침에 대해서 청년들한테나 어른들한테는 이게 아주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이야. 이미 결혼하신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괴롭히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결혼이라는 그 세팅 안에서 쓸 때만 가장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결혼 밖으로 끌고 가서 더럽히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자기만 죽습니까? 가정이 죽고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로 허락하신 단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순교를 채우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역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음란은 뒤에서 부추기는 마귀의 힘이 있어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어서 무서운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유혹에 무너져버렸어요. 능력은 더 큰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이 마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의지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생의 짝을 아름답게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이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음담패설을 하지 않겠다.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다. 다른 이성에게 슬쩍슬쩍 그렇게 농담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틈을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선수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의 순교를 다 한 패키지로 끌고 가셨어요. 저는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시편 51편을 보면서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다윗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의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면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무섭고 서로를 판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지만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가정들이 깨어지는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제가 주례한 청년들 이런 일로 인해서 이혼하는 일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교회를 하면서 부부가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아 정말 나도 저렇게 평생 사랑하면서 가고 싶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우리 자녀들도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거룩과 순결의 문제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순결에 관한 법이 꼭 구약시대만 저촉되는 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아내의 부부 사랑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가정과 교회를 흔들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엄청난 부흥을 주신 이 교회, 가정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에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청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타락한 문명과는 전혀 다른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